뉴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하남성을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국가 인터넷 안전 선전 주간에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리극강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공식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향후 며칠 내 영국의 요조선을 풀어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뉴스여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16일 하남성을 시찰했습니다. 호북, 하남, 안휘 소비에트구 수부 열사 등원과 혁명 박물관을 찾아 습근평 총서기는 홍색 정권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명심하고 혁명 열사들을 영원히 기리며 홍색 유전자의 계승과 전파 사업을 자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오후 습근평 총서기는 하남성 신인회는 호북, 하남, 안휘 소비에트구 수부 열사 등원과 혁명 박물관을 찾아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고 혁명 영령을 기렸으며 현지 홍군 후손과 혁명 열사 유가족 대표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홍색 강사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천 수만 혁명 선배들의 피로 바꾼 곳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기려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찾아서 혁명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 전통 교육을 받으며 또한 학습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나는 중공중앙 총서기로서 이 지도부를 잘 이끌어야 하고 기치를 확고히 축켜드려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용도해 중국 특세에게 사회주의기를 견지해야 합니다. 홍군 후손인 황덕여 씨는 격동대 나머지 총서기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혁명 가족사를 소개했습니다. 그에 외 할머니는 적군에 포위된 후 혹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만세를 높이 외치면서 벼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대별산의 강죽균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황덕여 씨는 대별산 간부학원의 교원으로 되어 홍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황덕여 씨는 반드시 혁명의 가풍을 이어가고 혁명 유전자의 전승의 노릇이 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영원히 당을 따라서 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황덕여의 이야기는 매우 감화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며 그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덕여 씨가 훌륭한 혁명 유전자의 전승인이 되겠다고 하자 습근평 총서기는 반드시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따라 습근평 총서기는 신현 전포대만을 찾아서 총기를 따라 장심공방 수작업 가게와 민박, 공예점을 찾아서 특색 관광 발전, 농촌진흥 상황을 요약하고 현지 특색의 구두 깔창을 찾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촌진흥이라면 모두 허물고 다시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특색을 띤 전통 마을을 잘 개조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시설의 편리화와 현대화를 실현해 마을의 면모를 더 정갈하고 아름답게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16일 오후 하남성 신현 전포향 전포대만을 시찰했습니다. 시찰기간 습근평 총서기는 현지에서 홍색 관광 자원에 의존해서 창업자 향진을 건설하고 향촌 관광업을 발전시키며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등 상황을 요해했습니다.
최근 중공중앙 총서기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국가인터넷안전선전 주관에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인터넷 안전 선전 주간 행사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인터넷 안전 의식과 기능을 높여주는 것은 국가 인터넷 안전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인터넷 안전 사업은 인터넷 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이 이존해 하며 개인 정보의 안전을 지켜주며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안전 교육과 기술, 산업 간 융합 발전을 견지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산업 발전의 량성 생태를 실현합니다. 발전 추진과 법에 따른 관리를 통일시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차세대 통신망 등 새 기술 새 응용을 힘써 육성함과 아울러 법률과 법규, 표준으로 새 기술 응용을 규범화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리 통제를 전제로 개방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개방된 환경에서 인터넷 안전을 보장하며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광범위한 인민 대중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국가 인터넷 안전 선전 주간 개막식이 16일 천진시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선전무부장인 황고명이 개막식에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와 연설 내용을 선독했습니다. 황고명 부장은 습금평 총서기의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정보화 발전 대세를 깊이 파악하며 인터넷 안전 관련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인터넷 안전 수호 사업에서 대중들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네 가지 견지 원칙과 요구를 참답게 관찰해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들의 절실한 이익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터넷안전선전주간 행사는 201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선전주간은 인터넷 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터넷 안전은 인민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제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기간 인터넷 안전 박람회, 인터넷 안전 기술, 고위층 론단, 인터넷 안전 주제의 날 등 행사도 조직하게 됩니다.
2019년 국가 인터넷 안전 선전 주간 행사 개막식이 16일 전진에서 있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선전부 부장인 황곤명이 개막식에서 습근평의 중요한 지시를 선독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황곤명 부장은 습근평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정부와 발전의 대세를 깊이 파악하며 인터넷 안전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인터넷 안전에서 차지하는 광범한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충분히 발휘시키며 네 가지 견지의 원칙을 실제에 잘 관철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인민 군중의 실제적 이익을 힘있게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인터넷 안전 선전 주간 행사는 2014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진행됐습니다. 본기 행사는 인터넷 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터넷 안전은 인민에 의존한다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주간 행사에서는 인터넷 안전 박람회, 인터넷 안전 기술 고위 논단, 인터넷 안전 주제의 날 등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이 민족 출판사에서 몽골어, 장족어, 위그르어, 가자흐어, 조선어 등 다섯 가지 소수민족 문자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그르어와 가자흐어 문판은 민족 출판사와 신강 이민 출판사가 합작해 번역 출판했습니다. 책은 출판된 후 곧 전국적으로 공개 발행됩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메드베제프 총리의 초청으로 공무원 니극강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 오후에 특별 비행기 편으로 산크트페테르부르크 풀코바 공항에 도착해 러시아에 대한 공식 방문을 시작하고 중노 총리 제24차 정기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니극강 총리를 위해서 공항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주악했고 양국 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니극강 총리는 러시아 고위 관원들과 함께 의장대를 거멸했습니다. 니극강 총리의 부인 정홍 여사,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이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항공편으로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산크트페테르부르크에 먼저 도착해 중노 총리 정기회담에 참가하기로 한 공무원 부총리 손준랑과 호춘화도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 장한휘도 공항에 나왔습니다. 리극강 총리는 올해는 중노 양국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습근평 주석이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방문해 양국 관계를 새 시대 전면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킴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과 더 큰 발전의 새 단계로 올려놨습니다. 나는 이번 중노 총리 정기회담을 통해 새 성과를 거두도록 양국 간 전방위적 실무 협력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중노 새 시대 전면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함의를 한층 더 충실히 하여 양국 인민의 복지를 더 잘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면 국제 정세에는 복잡하고도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하향 압력이 더 커지고 있는 배경 하에 중국은 러시아 측과 국제 사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함께 다국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함께 글로벌 관리를 완비화하며 함께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에 힘을 이바지하려 합니다. 러시아 방문 기간 니극강 총리는 메드베제프 총리와 정기회담을 갖고 공동 커뮤니케를 체결하고 또 양국 간 협력 문서 조인식에 참가하며 함께 기자들을 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민회의 주석 아사도브, 가자스탄 상원의장 나자르바예와 그리고 하원의장 니그마린, 러시아 국가 도마 주석 볼로딘의 초청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율전수 위원장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아제르바이잔, 가자스탄,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하고 가자스탄에서 열리는 제4회 유럽아시아 국가의장대회에 출석하며 또 러시아에서 열리는 중러의회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국정협이 16일 북경에서 역대 전국정협위원 대표 좌담회를 열고 인민정협이 새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전진해온 빛나는 역사를 회고하고 인민정협 창립 70주년을 경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양이 회의에 참가해 연설했습니다. 왕양 정협주석은 역대 전국정협위원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직무를 이행해온 분투정신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 기여해온 고상한 품격을 높이 평가하면서 각 시기마다 인민정협 사업 발전을 위해 한 위원들의 기여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왕양정협주석은 70년 내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인민정협은 새 중국 창건과 건설, 개혁의 길 탐색, 중국 꿈 실현을 위한 위대한 실천에 적극 참여해 빛나는 여정을 걸어오면서 중요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제18차 당대표 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인민정협 사업을 당과 나라 사업 발전 대국에 놓고 구상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인민정협 사업은 새로운 중대 진전을 가져왔고 중국 특색을 가진 정치 조직과 민주 형식의 독특한 우세를 보여줬습니다. 왕양 정협주석은 새 시대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인민정협의 무대는 보다 광활해졌고 따라서 사명도 더 영광스러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양 정협주석은 사상 정치 면의 인도력을 강화하고 공동인식을 광범위하게 응집하는 면에서 우세 역할을 잘 발휘하여 정협 사업에 대한 자신의 규율성 인식과 인민정협에 대한 두터운 정감을 계승해 나아가고 후세들에게 계시를 줄 것을 역대 전국정협위원들에게 희망했습니다. 제1기에서 13기까지의 전국정협위원 대표들이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가 17일 오전 북경인민대당에서 제1차 전원회를 가졌습니다. 율전서 위원장이 회를 차렸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62명이 회에 참석해 출석자 수가 법정 인수에 부합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국가훈장과 영예칭호 수여를 규정 결정하고 국가주석이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국가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중공중앙은 헌법과 국가훈장, 국가영예칭호법에 따라서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평생과 발급 수여식을 갖고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 특출한 기여를 한 공훈 모범 인물들을 표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평선 상황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 후보자 명단을 심의하고 수여 관련 결정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춘여 주임이 초안을 설명하고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가 갖는 중대한 이의, 초안 작성 사업 과정과 이번 발급 수여 행사의 기본 원칙, 결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17일 비상관리부가 전한 데 의하면 태풍 리키마의 피해와 일부 지구의 가물재해에 비춰서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최근 중앙의 자연재해 구조자금 6억 6,500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비상관리부 관계자가 소개한 데 의하면 중앙 재구조 자금 중 연영성과 영파를 포함한 절강성, 산동성 등 세 성에 6억 100만 원을 조달해 지방정부의 리키마 태풍 피해군중 생활구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허북성에 6,400만 원을 조달해 가물 피해를 본 군중들의 생활을 구조했습니다. 이 밖에 허북성의 가물 재해에 비춰서 국가재해감소위원회와 비상관리부는 국가 4급 구조 비상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서 중앙선전부와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와 정치사업부, 북경시 당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기회를 논단의 다섯 번째 행사가 17일 오전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중앙조직부와 중앙선전부, 중앙통일전선부, 중앙정법위원회를 비롯한 4개 부문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년을 내 특히 당 18차 대표대회 이후 관련 분야의 발전 성과를 마음껏 이야기하도록 했으며 또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과 교류하도록 했습니다. 각지 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연변대학 2019기 신입생 개학식 및 군사훈련 표창 대회가 일전에 진행됐습니다. 연변인민방송국 렴향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변대학 2019기 신입생 개학식 및 군사훈련 표창 대회가 16일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개학식에서 전체 학생들은 손에 국기를 들고 흔들며 조국을 노래하네를 합창했습니다. 이어 연변대학 2019기 신입생들이 름름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군사훈련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연변대학에서는 도합 7,884명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그중 본과 대학생이 4,840명을 차지했습니다.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에서는 신입생 1,10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개학식에서 응동욱 등 73명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발급하고 군사훈련 우수인설교원, 우수군사교관과 우수학생을 표창했습니다. 연변대학 교장 김웅은 신입생들이 연변대학인이라는 신분을 시종 기억하고 학교 정신을 계승 실천하면서 분투하는 모습으로 청춘을 빛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과 너그러운 덕행으로 품위 있는 대학 생활을 추구하면서 연변대학 옥토에서 희망을 파종하고 청춘의 꿈을 실현하길 바랐습니다.
2019년 연영성 돌발 환경 사건 응급 훈련이 무순시에서 진행됐습니다. 무순시에서 마한걸 기사가 전해드립니다.
9월 12일 연영성 생태 환경청에서 주최한 2019년 연영성 돌발 환경 사건 응급 훈련이 무순시 망화구 연무가도 오두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사건은 설정하기를 무순 서화회사 저장 수송공장 장거리 수송관선이 망화구 연무가도 오두구체에 누출이 발생하여 주변의 물환경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후 무순 서화회사는 첫 시간으로 돌발 사건을 보고하고 무순시 생태환경국은 돌발 환경 오염 차생 재해가 미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시로 응급호응을 가동했습니다. 이어 부근 수질의 응급 감척 사업을 조직 전개하고 정환경응급지휘부는 정직속환경응급구원대호와 응급감척대호를 지휘하여 응급구원과 감척에 참여하고 또 혼화하류의 심양시, 류항시를 조절하여 혼화수질을 감척하고 환경응급물질을 운송하여 응급구원 준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출된 기름이 관할구 하류의 생태환경을 오염하는 것을 비면했습니다. 서화부문 소방, 의료 등 각 방면의 역량은 첫 시간으로 현장에 달려와 물자 장비 이동 운반, 수면 차단, 도로 통행 보장, 현장 경계, 구생 보장 등 계를 행동을 전개하여 적시로 각종 위험한 상황을 배제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할빈시 조선족 로녀문화협회에서는 휴황한 70년 나와 세종국 응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흥룡강 조선어 방송에 류옥형 기사가 전해드립니다.
공화국 창건 70도를 맞이해 할빈시 조선족 노넨문화협회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 흥룡강 신문사와 공동으로 조국을 노래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취지로 휘황한 70년 나와 세종국 응모 행사를 벌였습니다. 세종국 창립을 위해 보기한 생명을 바친 조선족 여웅 열사들을 기리고 조국 건설을 위해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분투한 인물과 그들의 사적, 공화국 70년의 거대한 발전 변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작품 응모에는 할빈시 조선족 노년문화협회 산하의 각 부내와 여러 노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달여간의 응모를 통해 수십 편의 응모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9월 12일 흥룡강 신문사, 흥룡강 조선어 방송과 송가강 잡지사의 전문가들의 평의를 거쳐 우수 작품들을 선정했는데 김종훈 회원의 조명 등의 역사가 1등상으로 박로태 회원의 우리 집의 70년 변천사, 김길자 회원의 사랑하는 내 친구 등 두 편이 2등상을, 세종국 창립 70주년 감상, 노당원 김미호, 이웃집 한족 친구 등 세 편이 3등상으로 평선됐습니다. 1등상을 받은 조명 등의 역사는 조명 등이라는 자그마한 사물을 통해 가정과 나라의 발전 변화하는 모습을 시대별로 생동하게 잘 보여주었으며 국가의 발전 변화는 곧 개인과 가정의 발전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치를 암묵적으로 표현해 1등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화려한 불꽃이와 함께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랜드마크가 될 연꽃 텔레비전탑 준공식이 16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스리랑카 시리세나 대통령, 자야수리아 이상, 스리랑카 주재 중국 대사 정학권 등이 준공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콜롬보 연꽃 텔레비전탑은 중국과 스리랑카 간 일대로 공동 건설의 중요한 합작 프로젝트로 중국 수출입 은행이 대부분 대출금을 제공하고 중국 전자수출입 유한회사가 수주해 건설한 것입니다. 콜롬보 연꽃 텔레비전 탑은 높이가 350m로서 지금까지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텔레비전 탑입니다. 사용에 투입되려면 연꽃 텔레비전 탑은 단순한 신호 발사, 통신 봉사뿐만 아니라 료식, 주숙, 쇼핑,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란 외교부 무사비 대변인이 16일 정대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향후 며칠 내 억류했던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풀어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스테나 임페로호 석방 관련 사법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석방 관련 판결은 이란 사법 부문이 실제 상황에 따라 내린 것으로 중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외무성 미국 사무담당 국장이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향후 수준에 있게 될 조미 실무 협상은 한 차례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표하고 아울러 비핵화 담판 진척에서 자체 안정과 발전 문제가 관심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선 외무성 최천희 제1부상은 9월 9일 조선은 이달 하순 미국과 조미 실무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쌍방 공동으로 부합되고 조선이 접수할 수 있는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무사비 대변인이 16일 정대 기자회견에서 이란 루하니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루하니 대통령은 앞서 회견은 기념 촬영이나 하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고설임이었습니다.
시사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피격으로 긴장해진 지역 정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두 곳이 14일 무인기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공격의 배후에 이란을 지목하며 비난했고 이란은 15일 이를 부인하며 미국의 군사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석유시설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도시 다만 부근에 있는 아부카이크 탈황 처리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이었습니다. 이 도시설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비격으로 국내 원유 공급이 하루당 570만 배를 줄었는데 이는 석유 생산량의 절반을 점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예멘 후티 무력이 이번 공격을 획책했다고 승인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 배후 세력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은 1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각 측이 긴장 정세를 완화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에 대한 전례없는 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도 15일 트위터에서 미국은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이미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습격자 신원을 밝히고 나면 바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의 비난에 대해서 이란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반박해 나섰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무사위는 15일 폼페이오의 주장은 그 어떤 이의도 없을 뿐더러 이란에 대한 맹목적인 지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란 자리프 외무장관도 이날 트윗을 발표해 폼페이오의 억측을 반대하면서 미국은 이란과 극한적이고 직접적인 대항을 꾸미고 있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미국과 그 대리인이 예멘에서 습격을 받았고 그들은 무기 장비 우세로 군사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꿈꾸고 있지만 결국 지금은 예멘 전쟁에 휘말려들었다며 이란에 화살을 돌린다고 하여 이 재난을 종말 지을 수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에 참여했던지를 막론하고 이번 습격으로 두 나라 지도자가 유엔 총회 기간 대화할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비난과 이란의 강경한 대응은 잠깐 잠잠했던 양국 관계를 또다시 긴장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15일 대변인을 통해서 이번 공격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최대한 자제해서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할 것을 각 측에 호소했습니다. 여러 아랍 국가도 습격 사건을 규탄한가 올라 정세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레바논 하리리 총리는 성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한 차례 위험 확대라면서 이로해 지역 충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요르단 외교부 한 대변인은 이번 습격은 사우디아라비아 안정과 안정을 위협했고 지역 긴장 정세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을 지목해 비난한 트럼프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적 참의원 머피는 이란에 대한 폼페이오의 비난은 사실을 단순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는 미국을 어리석은 전쟁에 말려들게 한 원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고압 자세에 반해서 이번 공격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 후티 무력을 비난하거나 미국을 따라서 이란을 규탄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화대학 소세민 서원의 강사이며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살 국왕연구센터 객좌연구원인 왕정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전히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고 또 입장 표명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진퇴량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후티 무력이 습격한 것이라고 승인한다면 후티 무력의 능력 제고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행동이 실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습격을 이란의 책임지라고 한다면 이란과 결판을 내야 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대등한 군사 복수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고 또 이는 모순 격화를 피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 정책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으로 긴장해진 지역 정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중국 엄마들이 선호하는 비학 분유, 신선한 생우유로 만들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57년간 중국 인들을 위해서 특별 제조된 비학 분유, 매년 7천만 통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학 분유,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엄마,
응?
엄만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싶다.
마라톤?
응, 그래. 마라톤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
네.
자, 아버지. 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나 인생